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과 그 밖에 다른 구절들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도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산 상속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휴즈라는 사람은 유언장을 남겨놓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상속받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남겨진 유언장이라고 막 종이를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제시된 그 유언장들은 다 가짜로 판명이 납니다. 어떤 한 여성은 휴와 결혼했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끝내 그 휴즈라는 사람의 11명의 사촌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이 정당한 그런 상속자임을 법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한 법적인 분쟁들이 질질 끌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큰 유산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아까 그 억만장자 그 사람이 휴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2010년이 돼서 휴가 죽은 지 36년이 지난 후에 그 상속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참 굉장하죠? 상속이라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상속을 위해서 수많은 재벌들, 그 자손들 간의 분쟁들을 우리는 꽤 잘 알고 있죠. 재벌들에게 접근한 또한 여성들은 그 재벌의 상속을 받기 위해 그 재벌의 자녀들을 낳고 상속을 받아가거나 심지어 본부인과 자녀에게로 가야 할 재산을 가로채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제 주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죠.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분쟁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꼭 물질적인 유산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도로를 운전하고 가면 정말 현대 기아차가 많죠. 현대 기아. 그 차들을 보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진력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그 전지적인 그 인물 정주영 회장. 그분이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현대 기아차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디자인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현대 그 자동차 포니 기억하시죠? 포니.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포니밖에 없었잖아요. 한국에 보면 한때. 그 이 포니로 인해서 현대 자동차가 엄청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포니의 디자인은 그때 당시 유명한 디자이너한테 이탈리아 디자이너한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보아도 굉장히 뛰어난 디자인입니다. 그 당시 그러나 포니하고 함께 이탈리아 모터쇼에서 보여줬던 포니 쿠페가 있었어요. 쿠페. 좀 이제 쿠페가 약간 좀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용화 되지도 못하고 그냥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도면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돼요. 그 당시 자동차 디자인을 했었던 지금 완전히 지금 거장 중에 거장이고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은 지오제토 조지아로라는 그분이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니 쿠페 이것을 그 현대 자동차가 그 디자인의 그 유산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노장 중에 노장이 된 그분에게 그 오리지널 도면도 사라진 그 옛날 디자인을 다시 맡기게 돼요. 그래갖고 완전히 사라진 도형과 모형을 완전히 다시 복원하고 갈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그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다시 그 차를 전시해요. 리유니언이라는 행사를 치러서 뭐 지금은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막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취재하는 그런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옛스럽지만 지금도 아주 세련된 그 디자인. 그렇다고 그 차를 다시 양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디자인해서 복원을 합니다. 현대차는 아마도 그 디자인의 유산을 포니의 그 정신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이 정신적인 유산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포니를 탄생시킬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형의 재산, 무형의 유산 이런 것도 역시 유산이요 상속이 가능한 것이죠. 즉 유산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말입니다. 무언가 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참 좋은 것이죠. 그렇죠? 무언가 받을 수 있다면. 유산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유산은 주려는 자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산은 주려는 자의 의도에 따라 받는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산은 주려는 자의 뜻에 따라서 그 유산의 내용도 정해지게 됩니다. 때로 그 유산을 받는 자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흔히 잘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합니다. 아마 상속과도 그런 상속도 이런 범주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성경에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상속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한글 킹제임스의 inheritance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의 대략 276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상속자, heir라는 상속자라는 단어가 33번. 그리고 지금 읽었던 동료 상속자, 공동 상속자, fellow heir라는 단어가 한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략 300번 정도가 넘게 이 상속과 관련된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그 상속에 대한 단어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에 많은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은 신약에서 상속이라는 것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 상속을 받을 수 꼭 받는다고 할 수 없는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 사람들. 첫 번째로 인간사에 있어서는 상속은 부모가 죽었을 때 1차적으로 자녀에게 주어지죠. 그렇죠?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은. 그러니 자녀들은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상속은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났다고 주어진다고 쓰여져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즉 세상에 그냥 내가 태어났기에 하나님 난 태어났으니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나왔으니 하나님 상속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 특정 집안에서 났다고 해갖고 모두가 그 상속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눈앞에 결코 다 같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났는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씨로 여겨지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의 아이들, 아들이라는 이삭으로 확 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축복이지만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상속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각 개인의 영역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각 개인의 영역인 것이죠. 집안 부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행위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을 보면 노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육체의 행위로 따지면 노예가 더 많은 일을 하겠죠. 그렇죠? 성경은 어디에도 종이라면, 노예라면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무소유를 추구하고 철저한 봉사와 훌륭한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훌륭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고 얘기하며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조차도 상속자가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의식, 예식 이런 것으로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8절 뭐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할례의 의식이 너무나도 유대민족에게 훗날 중요하게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의 의식은 결코 믿음의 의로 주님께서 간주하시는데 사용되지 않았다. 그 의식 자체가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능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구약의 할례의 의식도 신약의 침례의식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속의 조건을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가 되어야 된다. 다 예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 법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하는 것이죠. 입양하면은 그렇게 서병을 하면은 법으로 완전히 보장이 되고 아울러 친자와 동일하게 유산상속의 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자 삼게 된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상속자인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하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언제나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확인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그리고 우리 죄를 씻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자 놀라셨겠지만 상속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뭘 받는데요? 이게 궁금하죠. 뭘 받을까요? 우리는 상속으로 무엇을 받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구원의 상속이란 말을 하십니다. 구원의 상속.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는 자로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의 상속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을 받아야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구원은 상속의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속박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 건짐을 받습니다. 이 건짐을 받는 상태는 이 상태 자체가 상속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상태 자체가 내가 지속적으로 구원의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뺏기는 것이 아니고 상속을 완전히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에 건짐받은 그 상태로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속으로 더해집니다. 이자가 붙듯이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풍성함을 구원의 풍성함을 믿음의 생활이 깊어지고 생활이 갈수록 그 구원의 깊이가 역시 또한 더해집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 상속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대한 상속을 주십니다. 디도서 3장 7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받은 우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최대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노화를 늦추는 인자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연구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씁니다. 먼 장래에 노화 없는 그 시대에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 희망으로 자신을 초고속으로 냉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대로. 그런데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그 상속자임을 알고 이 생애를 살기를 역시 원하십니다. 특히 이 생명의 상속을 같이 하게 될 남편과 아내에게 더욱 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기에 영원히 볼 거기에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사랑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을 약속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약속의 상속자.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상속자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불변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약속이 불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 불변의 약속이니 분명히 나에게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리스트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정말 많더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쭉 정리한 거 다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내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천년 왕국에 속할 것이라는 약속 등등 말이죠.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강하게 나의 이 세상의 삶을 지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의의 상속을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상속자. 의로운 자의 범주 내에 구원받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됩니다. 죄 없는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인이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인트. 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모두는 주님의 의의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의의가 나에게 왔다. 우리는 의의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왕국의 상속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왕국의 상속자들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대로 이 땅의 천년 왕국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때 구원받은 우리가 실제로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땅, 현재 이 땅에 실제로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됩니다. 즉 소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말이죠. 마치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 여권으로 살아가지만 비자로서 영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듯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여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받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언제 한번 소설에서 읽었는지 인터넷에서 읽었는지 이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며 한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부모는 나에게 일원 하나 남기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받은 것은 고혈압과 당뇨뿐이다. 하고 말했죠. 반면에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서 상당히 부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끼리 부모님들끼리도 왕래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의 부모가 사업을 망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완전히 폭삭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에도 저희 집에 오시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만나고 그러면 제 친구도 그렇고 망한 집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얼굴이 절박해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계속해서 저희 집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어머니 쪽이 엄청난 부자였었고 곧이어 망하고 무슨 일인지 알던 그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사에서는 상속으로 인해 울고 웃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 친구 부모가 마음이 그 당시에 사업이 망하고 어려웠을지언정 그렇게 게의치 않았던 것은 자신에게 분명히 돌아올 몫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그렇게 받은 것이 많은데 우리는 제 친구 부모보다 더 세상을 잘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연연할 수 있지만 덜 연연하며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상속의 약속을 그 기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당뇨와 고혈압만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속자로서 더 큰 기대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 앞서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도 어마어마하지요. 진짜 받은 것들이요. 무색할 만한 그런 말씀을 성경의 마지막 책에 쓰십니다. 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상속한다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섯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의 상속.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하신 상속에 대한 약속, 상속받을 것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그리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이기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